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이러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게임 앱의 굴욕, 고전 문학에 밀리다니. 그렇습니다. 태블릿 PC 앱스토어 전체 매출 순위에서 늘 1위를 차지했던 게임이 2위로 밀려났다는군요. 그것도 고전 문학 애플리케이션에 말이죠. 이 문제의 고전 문학 애플리케이션은 죄와 벌, 위대한 게츠비 등의 고전 작품을 전자책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인데요. 현재까지 50권이 만들어졌고요. 올해 말까지 150여 권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페이퍼북보다 싼 가격, 새로운 디자인을 성공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독서 행위를 열린 소통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고전을 읽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바야흐로 소셜한 시대에 고전을 읽는 것도 고독한 사색의 행위에서 벗어날 모양입니다. 3월의 첫 월요일 밤입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진행을 맡고 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앱을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물론 케일린 선생님,
네,
저에게 물어보겠지요. 보통 어떤 용도로 애플리케이션을 쓰는지.
그러니까요.
알려드리지요.
네.
아, 제가 쓰는 앱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앱을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중교통 이용할 시에 필요한 그런 시간표를 알려주는,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 혹은 뭐 소셜 네트워크 시대니까,
네네,
또 그렇게 무료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도입니다. 케린 선생님 어떠세요?
전 손전등 애플리케이션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것도 애플리케이션이군요.
네.
그거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니까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있습니다.
네, 알람.
알람.
네.
좀 더 복잡한 건 없나요?
아, 복잡한가요?
책을 읽으신다는 뭐 이런 등 그런.
아, 그럼요. 책 읽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까?
왜 저 책 안 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오프닝으로 어쨌든 이 고전 읽는 애플리케이션에 그, 네,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밀려났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서.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페이퍼북 읽는 걸 더 좋아해요, 책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전 소설 앱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정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오픈 파트너로 검색을 하시거나요, 포털에 들어가셔서 고전 소설 앱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지난 한 주, 저희는 그 중세의 영국 숲속에 의적들과 한바탕 신나게 놀고 왔죠.
그렇죠.
이번 주는 20세기 초 미국에, 미국으로 가서 차분하게 또 곰곰이 생각하며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두 편의 단편을, 부담 없는 단편을 마련했습니다. 둘 다 이 미국 문학사에서 대단한, 대단히 문제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인데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는 오늘 처음 만나봅니다. 허먼 멜빌 그리고 윌리엄 폴크너, 이 두 사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은 멜빌의 단편 필경사 바틀비 감상할 거고요. 금, 토, 이틀 동안 감상하실 폴크너의 작품은 에밀리에게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케일린, 이 두 작품의 원제를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읽을 작품은 Herma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토에 읽을 작품이 William Faulkner's Rose for Emily죠.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이야기부터 하죠. 멜빌이 익명으로 1853년에 발표했고요. 단편지고는 분량이 너무 길어서 단편집에서 자주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 진가가 발견된 작품입니다. Scrivener, 필경사라는 직종이 생소하긴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글씨 쓰는 일을 하는 일이 직업이고요. 그 작품의 배경, 월스트리트의 법무 변호사의 사무실이고요. 따라서 고용주인 변호사를 대신해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허먼 멜빌 하면 모비딕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작가죠. 그런데 필경사 바틀비는 미국 문학은 물론 세계 문학에서도 가장 뛰어난 단편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주받은 걸작, 이런 말 떠오르는군요. 바틀비의 수수께끼 같은 행태와 그를 회고하는 내레이터의 심리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작품이 포함된 미국 단편선 번역서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도서출판 창비세계문학에서 필경사 바틀비 단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읽어주시고요. 케일린, 영미문학관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ome.ebs.co.kr/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The Owls의 The Way On으로 출발합니다. 이 곡 듣고 필경사 바틀비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난 나이가 꽤 지긋한 사람이다. 지난 30년 동안 내 직업의 성격상 나는 흥미롭고 다소 특이한 집단의 사람들을 제법 깊이 접하게 되었다. 내 알기로는 한 번도 글로 쓰여진 적이 없는 법무필경사 혹은 대서인들이 그렇다. 그 중에서도 내가 만나본 필경사들 중에서 가장 이상한 필경사였던 바틀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젊은 시절 뉴욕 월가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나는 두 명의 필경사와 한 명의 사환을 두고 있었다. 셋 모두 별명으로 불렀는데 각각 터키, 니퍼즈, 그리고 진저넛이었던가. 터키는 오전에는 집중력이 높은 직원이지만 오후만 되면 지나치게 원기왕성해져서 잉크를 떨어뜨리는 등의 실수가 잦았고 음주벽도 만만치 않았다. 니퍼즈는 히스테릭한 성격 때문에 아주 자주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곤 했다. 나는 두 직원의 성격을 절충할 만한 직원을 드렸다. 침착하고 성실하며 한결같은 사람. 그렇게 들인 새로운 필경사가 바로 바틀비였다.
I can see that figure now. Pallidly neat, pitiably respectable, incurably forlorn. It was Bartleby. After a few words touching his qualifications, I engaged him, glad to have among my corps of copyists a man of so singularly sedate an aspect, which I thought I might operate beneficially upon the flighty temper of Turkey and the fiery one of Nippers. I should have stated before that ground glass folding doors divided my premises into two parts, one of which was occupied by my scriveners, the other by myself. according to my humor, I threw open these doors or closed them. I resolved to assign Bartleby a corner by the folding doors, but on my side of them, so as to have this quiet man within easy call, in case any trifling thing was to be done. I placed his desk close up to a small side window in that part of the room, a window which originally had afforded a lateral view of certain grimy backyards and bricks, but which, owing to subsequent erections, commanded at present no view at all, though it gave some light. Within 3 feet of the panes was a wall, and the light came down from far above, between two lofty buildings, as from a very small opening in a dome. Still further to a satisfactory arrangement, I procured a high green folding screen, which might entirely isolate Bartleby from my sight, though not remove him from my voice. And thus, in a manner, privacy and society were conjoined. At first, Bartleby did an extraordinary quantity of writing, as if long famishing for something to copy. He seemed to gorge himself on my documents. There was no pause for digestion. He ran a day and night line, copying by sunlight and by candlelight. I should have been quite delighted with his application, had he been cheerfully industrious. But he wrote on silently, palely, mechanically.
"그해 여름 사무실 문간에 꼼짝 않고 서 있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창백할 정도의 단정함, 애처로운 기품, 아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고통. 그가 바틀비였다. 간단한 면접 끝에 나는 그를 고용했다. 나의 필경사 군단에 그토록 침착한 면모의 사람을 갖게 된 것이 기뻤다. 그런 면모가 터키의 변덕스러운 기질과 니퍼스의 불같은 성질에 유익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했다. 반투명 유리 첩입문으로 나눈 내 사무실은 한쪽은 필경사들이, 다른 한쪽은 내가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바틀비를 첩입문 옆 한 구석에 배치하되 내 공간에 두었다. 자질구레한 문제를 처리할 경우에 이 조용한 사람을 부르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바틀비는 엄청난 양의 필사를 했다. 마치 필사에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내 문서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듯 했다. 소화를 위해 쉬지도 않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촛불을 켜고 필사를 했다. 그가 기쁘게 일하기만 했다면 나는 그의 근면을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창백하게 기계적으로 필사를 했다. 필경사의 업무에는 자기가 필사한 것이 정확한지 한자 한자 검증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바틀비가 입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나는 그를 불렀다.
'I called to him, rapidly stating what it was I wanted him to do, namely, to examine a small paper with me. Imagine my surprise, nay, my consternation, when, without moving from his privacy, Bartleby, in a singularly mild, firm voice, replied,
"I would prefer not to."
I sat a while in perfect silence, rallying my stunned faculties. Immediately it occurred to me that my ears had deceived me, or Bartleby had entirely misunderstood my meaning. I repeated my request in the clearest tone I could assume, but in quite as clear a one came the previous reply.
"I would prefer not to."
"Prefer not to?"
echoed I, rising in high excitement and crossing the room with a stride.
"What do you mean? Are you moonstruck? I want you to help me compare this sheet here. Take it."
And I thrust it towards him.
"I would prefer not to,"
said he. I looked at him steadfastly. His face was leanly composed, his gray eye dimly calm. Not a wrinkle of agitation rippled him. Had there been the least uneasiness, anger, impatience, or impertinence in his manner? In other words, had there been anything ordinarily human about him? Doubtless I should have violently dismissed him from the premises. But as it was, I should have as soon thought of turning my pale plaster of Paris bust of Cicero out of doors. I stood gazing at him a while as he went on with his own writing, and then reseated myself at my desk. This is very strange, thought I. What had one best do? But my business hurried me. I concluded to forget the matter for the present, reserving it for my future leisure. So calling Nippers from the other room, the paper was speedily examined.
Bartleby, 여기 서류가 좀 있는데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검토 좀 하지.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바틀비가 구석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특유의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는 놀라서 어리벙벙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바틀비가 내 뜻을 오해한 것일까? 나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어조로 그 부탁을 되풀이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종전과 같은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크게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무실을 가로질러가며 말했다. 그렇게 안 하고 싶다니, 자네 미쳤어? 내가 여기 이 서류를 비교하게 도와달라고, 이거 받아.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여윈 얼굴은 태연했고 잿빛 눈은 평온했다. 동요하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의 거동에 조금이라도 불안, 분노, 초조 혹은 불손의 빛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간이라도 평범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더라면 나는 그를 사무실에서 사정없이 쫓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석고 흉상을 문 밖으로 내쫓을 생각을 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지경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내 책상에 돌아와 앉았다. 이건 정말 이상해.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일까? 그러나 나는 일 때문에 바빴다. 그 문제는 당분간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한가할 때 생각하기로 결론 지었다. 그래서 다른 방에서 니퍼즈를 불러 서류를 검토했다. 며칠 후 형평법 고등법원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받아낸 증언 네 통의 사본을 검토할 일이 있었다. 바틀비가 모두 필사한 서류들이었다. 나는 터키, 니퍼즈, 진저넛을 불렀다. 그리고 바틀비도 불렀다.
Bartleby, quick, I am waiting.
I heard a slow scrape of his chair legs on the uncarpeted floor, and soon he appeared standing at the entrance of his hermitage.
What is wanted?
Said he mildly.
The copies,
said I hurriedly.
We are going to examine them, there.
And I held towards him the fourth quadruplicate.
I would prefer not to,
he said, and gently disappeared behind the screen. For a few moments, I was turned into a pillar of salt, standing at the head of my seated column of clerks. Recovering myself, I advanced towards the screen and demanded the reason for such extraordinary conduct.
Why do you refuse?
I would prefer not to.
With any other man, I should have flown outright into a dreadful passion, scorned all further words, and thrust him ignominiously from my presence. But there was something about Bartleby that not only strangely disarmed me, but in a wonderful manner touched and disconcerted me. I began to reason with him.
These are your own copies we're about to examine. It is labor-saving to you because one examination will answer for you four papers. It is common usage. Every copyist is bound to help examine his copy. Is it not so? Will you speak? Answer!
I would prefer not to.
He replied in a flute-like tone.
Ja, Bartleby, 빨리 와. 기다리고 있잖아.
무슨 일이십니까?
필사본. 우린 필사본을 검토할 거야. 자, 여기. 네 번째 사본을 검토해 주게.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바틀비는 그렇게 말하더니 칸막이 뒤쪽으로 점잖게 사라졌다. 잠시 동안 나는 소금 기둥이 되어 있었다. 정신을 차린 후 나는 칸막이 쪽으로 갔다.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다니 왜 거절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당장 무섭게 화를 내고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그를 면전에서 쫓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바틀비에게는 묘하게도 나의 적의를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감동시키고 당황케 하는 면이 있었다. 나는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자, 바틀비, 우리가 검토하려는 거는 바로 자네의 필사본이야. 한번 검토하면 네 개의 사본이 다 처리되니까 자네 일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이건 일반적인 관례야. 필경사라면 누구나 자기 필사본을 검토해야 돼. 이봐,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대답해.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는 플루트 소리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구절구절 음미하고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고 내가 내린 결론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어떤 최우선적인 고려사항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바틀비의 놀라운 행동을 몇 차례 목격한 후 나는 그의 습성을 세밀하게 주시하게 되었다. 우선 그는 나가서 식사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상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점심 식사도 결코 하지 않는 그가 나는 부담스러웠다. 수동적인 저항만큼 성실한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바틀비는 내게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해를 끼치거나 오만하게 굴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의 기행은 본의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그를 동정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놈은 쓸만한 놈이야. 난 이놈과 잘 지낼 수 있어. 내가 이 녀석을 쫓아낸다면 나보다 까다로운 고용주에게 걸려들어서 거친 대접을 받다가 비참하게 쫓겨나 굶어 죽을 거야. 그래, 바틀비와 정답게 지내자. 그런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 반면 언젠가는 양심에 감미로운 양식이 될 만한 것을 내 영혼에 비축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다고 내 마음이 늘 너그러운 건 아니었다. 바틀비의 수동성은 가끔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적대적으로 맞서는 것으로서 내가 화내는 것과 똑같은 화를 그에게서 촉발시키고 싶은 묘한 충동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혀서 다음과 같은 소동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Bartleby, said I. When those papers are all copied, I will compare them with you.
I would prefer not to.
How? Surely you do not mean to persist in that mulish vagary?
No answer. I threw open the folding doors nearby and, turning upon Turkey and Nippers, exclaimed in an excited manner,
He says a second time he won't examine his papers. What do you think of it, Turkey?
It was afternoon, be it remembered. turkey set glowing like a brass boiler, his bald head steaming, his hands reeling among his blotted papers.
Think of it!
Roared Turkey.
I think I'll just step behind his screen and black his eyes for him.
So saying, Turkey rose to his feet and threw his arms into a pugilistic position. He was hurrying away to make good his promise when I detained him, alarmed at the effect of incautiously rousing Turkey's combativeness after dinner.
Sit down, Turkey, said I, and hear what Nippers has to say. What do you think of it, Nippers? Would I not be justified in immediately dismissing Bottleby?
Excuse me, that is for you to decide, sir. I think his conduct quite unusual, and indeed unjust, and as regards Turkey and myself. But it may only be a passing whim. Bottleby, 그 서류를 다 필사한 다음에 나와 함께 대조해 보자고.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설마 그런 고집불통의 기행을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은 아니겠지. 바틀비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터키와 니퍼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바틀비가 두 번째로 자기 서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군. 터키,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제가 사장님이라면 당장 놈을 칸막이로 데려가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배줄 거예요!
오만 되면 지나치게 혈기가 왕성해지는 터키다운 말이었다. 터키, 알았네. 말로만 들어도 충분해.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주먹 휘두르지 말고. 야, 니퍼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안하지만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전 그의 행위가 상당히 유별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시적인 변덕일 수도 있겠죠.
터키가 다시 일어나 소리쳤다.
제가 가서 저놈의 눈을 갈겨줄까요?
와서 와서 됐어, 터키에. 제발 주먹을 거두기에. 나는 다시 바틀비에게 다가갔다. 내 자신의 운명을 재촉하고 싶은 유혹이 커졌다. 그가 다시 반항의 대상이 되길 바랬다.
'Bottleby,'
said I.
"'Gingernut is away. Just step round to the post office, won't you?'
It was but a 3-minute walk.
"'And see if there is anything for me.'
"'I would prefer not to.'
"'You will not?'
"'I prefer not.'
I staggered to my desk and sat there in a deep study. My blind inveteracy returned. Was there any other thing in which I could procure myself to be ignominiously repulsed by this lean, penniless wight? My hired clerk? What added thing is there, perfectly reasonable, that he will be sure to refuse to do?
Bottleby!
No answer.
Bottleby!
In a louder tone, no answer.
Bottleby!
I roared. Like a very ghost, agreeably to the laws of magical invocation. At the third summons, he appeared at the entrance of his hermitage.
Go to the next room and tell Nippers to come to me.
I prefer not to.
He respectfully and slowly said, and mildly disappeared.
Very good, Bottleby,
said I, in a quiet sort of serenely severe self-possessed tone, intimating the unalterable purpose of some terrible retribution very close at hand. At the moment, I half intended something of the kind, but upon the whole, as it was drawing towards my dinner hour, I thought it best to put on my hat and walk home for the day, suffering much from perplexity and distress of mind.
Bottleby, 진저넛이 나가고 없어서 부탁하는데 잠깐 우체국에 들러서 나한테 우편물이 와 있는지 알아봐 주겠나?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안 가겠다는 말인가?
안 가고 싶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내 책상으로 돌아왔다. 깊은 생각에 빠졌다. 맹목적인 고집이 고개를 쳐들었다. 뼈만 남아서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인 놈. 내가 고용한 놈에게 굴욕스럽게 거부당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뭘 시키면 완벽하게 합리적인 일인데도 이 놈이 틀림없이 거부할까? 바틀비, 대답이 없었다. 바틀비,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바틀비! 나는 표효했다. 바틀비는 세 번째로 주문을 외워야 나타나는 유령처럼 은신처의 입구에 나타났다. 옆방에 가서 니버스에게 내가 부른다고 말해줘.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는 공손히 천천히 말하고는 가만히 사라졌다. 좋았어, 바틀비. 나는 엄정하고 침착한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앞으로 끔찍한 보복을 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내비친 셈이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보복을 할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저녁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오늘 심적으로 당황하고 고민한 것만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웠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퇴근하는 게 상책이야. 바틀비가 실제로 누구인가? 바틀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필경사 바틀비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계속된 화두라고 하죠.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는데 이제 막 바틀비를 알기 시작한 여러분의 상상을 방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갑을 지옥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갑을 지옥에서
네.
이 모든 을들의 영원한 우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영웅이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속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뭐 하루에도 100번, 뭐 1000번.
아, 그러세요?
이렇게 아니 저는 갑을 초월한 사람으로서.
아, 예.
제가 직업란에 뭐라고 쓰나 하면요.
네.
Self-employed.
아, me too. I'm self-employed.
그럼 우리는
as well.
자영업자이니까요.
그렇죠.
케일린 선생님은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이 바틀비에 대해서.
매력은 있는데요. 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네, 집에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바틀비는 어쩌면 기계일 수도 있어요. 로봇일 수도 있어요.
정말요?
어쨌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죠.
네.
하아영님께서 오늘 방송 정말 기다렸어요. 옛날에 필경사 바틀비를 읽고 이 결말에 대해서 혼자서 무척 고민했거든요.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했는데 오늘 다시 원서로 듣는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가 어떻게 얻으셨는지요? 감상은 얘기 안 해주시네요.
내일까지 이제 들어보셔야 되는 거겠죠? 나원학님께서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실제로 써먹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알바 사장님이었으면 그 일로?
그럼 나가게 지금 당장!
이라고 하셨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실 이 나레이터의 심리 묘사도요. 이 작품을 세계 단편 걸작으로 만든 요인이라고 한다네요.
그렇잖아요. 왜 바틀비도 이상하지만
그쵸,
이
사실.
나레이터가 왜 바틀비에게 이렇게
구라는지
매혹되면서 휘둘리면서
맞아요.
이러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 나원학님께서요.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또 추가해 주셨습니다. 나레이터가 약간 당하는 걸 즐기는 구석이 있어요. 가만 보면 나도 이
제가
나레이터
예.
네, 또 애매한 인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내일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김희정 님께서 I would prefer not to. 바틀비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대사네요. 이 참 간단한 얘기지만 대단한 묘미가 있는 대사라고들 생각하죠. 다들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다른 뉘앙스를 더해갑니다. 그러니까 I would prefer not to. 여기에 이 많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아 그럼 끝까지
즐겨보시죠.
요 대사만 있는 거야? 설마 바틀비?
기계라니까요.
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유상미님께서도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왠지 중독되는 말투네요. 그런데 이 말투 카프카의 작품에도 나오지 않나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작품을 그 카프카의 변신, Metamorphosis와 동일선상에서 보는 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약간 비슷하네요, 진짜로.
왜 아니겠습니까? 네.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미문화관 협찬 상품입니다. 창비에서 미국 단편선 필경사 바티비를, 소담출판사에서 에쿠니 가오리의 신작 소설 잡동사니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어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충무 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삼총사, 3월 31일 일요일 7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낭독 중간에 들으셨던 노래 두 곡은요, 요라 탱고의 Nowhere Near 그리고 블러의 Charmless Man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버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준비했습니다. 내일 필경사 바틀비 두 번째 시간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everyone.